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진행을 맡은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사라 별이자매님 나와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이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누가복음 6장을 걸어볼 텐데요. 이제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는 분위기가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은 사건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손, 기도, 공동체 를 살펴보았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직접 얼굴을 들어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직접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생각해보면서 우리 별이자매님 누가복음 6장 20절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네, 시작부터 직설적인 표현이 나오네요. 가난한 것이 복이라니요. 이게 맞는 건가요?
네, 맞을까요? 누가복음의 복은 언제나 불편하게 시작합니다. 세상에서는 부자가 되는 것이 복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누가는 마태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부드럽게 해석해 주지 않고 그냥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결핍이 있고 불편하게 살아가는 정말 궁핍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누가는 복음을 철저히 현실의 자리에서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위로보다 질문처럼 들렸어요. 정말 가난한 상태가 복인 걸까 하는 질문이요.
네, 사실 모두의 정직한 반응은 바로 그런 질문이 듭니다. 이 가난 자체가 복이 아니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계시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의 근거는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가 복의 근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라도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면 그것은 복된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복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의 복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이 부자가 되어 있거나 지금 건강하거나 지금 권력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복이 아니라 풀이 마르고 꽃이 드는 것처럼 유한한 것이 복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영원한 관계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하는 방향이 우리가 복된 방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복된 자다.
다음 복도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네, 그럼 21절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네, 저는 이제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네, 아주 중요한 단어를 관찰하셨어요. 누가는 일부러 이제라는 시간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줄이고 지금은 울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의 복은 현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힘들고 궁핍하고 아프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는 자라는 말이 위로가 되었어요. 이유 없이 우는 시간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누가는 울음의 이유를 묻지 않고 울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복의 자리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울음이 외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눈물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는 자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22절을 한번 사라자매님 읽어주시겠어요?
인자를 위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네, 인자를 인하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모든 고난이 복은 아닙니다. 신앙 때문에 겪는 배제, 오해, 단절,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들, 이 고난들이 우리에게는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예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가 복되다라고 격려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솔직히 저는 이 부분에서 겁이 났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네, 그 마음도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께서 그 마음의 감정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시선을 영원 가운데 두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바라보라. 낙심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영원한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의미입니다. 현재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면서 그리고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기억하라 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잖아요. 복에 대한 이야기에서 화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어요.
네, 이것이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특징입니다. 마태는 복에 관한 이야기만 나누는데요. 누가는 복과 화를 나란히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대비되어서 우리에게 그 누가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더욱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데요. 제자들에게 복과 화를 나란히 두고 선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별이자매님 누가복음 6장 24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네, 누가복음은 일부러 이렇게 말합니다. 부요함 자체가 아니라 이미 그들이 받을 위로를 다 받아버린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할 것이 없는 삶, 눈을 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이유가 없는 삶, 이것이 닫혀있는 삶이고 이것이 가장 위험한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삶이 너무 안정적인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네, 이 질문 자체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화도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 어쩌면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나쁘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죠. 그런데 이것은 모두 하나님을 바라볼 이유가 상실된 하나님과 관계를 추구할 이유가 없는 상태, 그래서 완결되어 있는 닫혀진 상태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이 위로가 아니라 경고처럼 느껴졌어요.
네,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위로와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인가? 오늘 나는 하나님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나에게 가장 중요해요. 라고 말하는 상태인가를 누가는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우리의 필요를 조금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한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과 화는 결국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네요.
네. 오늘 네가 가난하냐 부요하냐 이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왕 대신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가가 누가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제 삶을 다시 정렬하게 만드는 말씀 같아요.
네, 우리의 슬픔도 기쁨도 우리의 눈물도 웃음도 모두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삶의 방식으로 제자들이 살아가야 하는지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가장 어려운 명령이 등장하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던지십니다. 별의자매님 6장 27절을 읽어줄래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네, 여기서부터는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요.
맞아요. 그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이 쉽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라고 덧붙이셨던 이유죠. 이 말씀은 모든 군중들에게 전하는 일반적인 윤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선언, 복이 무엇인지를 배운 제자들에게 참된 복을 따라가기 원하는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시선이 옮겨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저는 원수라는 말이 너무 크고 막연하게 느껴졌어요.
네, 그 이후에 나오는 동사들을 살펴보면 조금 더 설명이 있지요. 미워하는 자들, 저주하는 자들, 우리를 학대하는 자들,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원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를 실제로 가난하게 하고 아프게 한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행동을 요구하시잖아요. 원수를 선대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고 하세요.
맞아요. 누가복음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어떤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유다를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원수인지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이미 원수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선대하고 축복하는 것. 그가 바뀌어지도록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행동들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뺨을 치면 다른 뺨도 대라. 겉옷을 가져가면 속옷도 주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학대에 순응하라는 말이 아니라 복수의 연쇄고리를 끊는 행위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복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내어놓는 것을 주님은 용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폭력을 폭력으로 복수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폭력의 순환을 멈출 때 악순환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선순환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질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제 안에 계산하는 마음이 보였어요. 어디까지 참아야 하나? 손에는 어디까지 감수해야 하나?
맞아요. 너무나 솔직한 묵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황금률을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윤리책에, 도덕책에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문장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내용의 요약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삼되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존중, 내가 바라는 사랑, 내가 바라는 용서를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물으시잖아요.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물음을 보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가 죽음을 넘어서까지도 용서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황금률이 내가 받은 사랑의 크기가 우주보다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나 그리스의 철학자들, 그러니까 세상의 윤리 도덕에서 말하는 황금률을 초월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만큼의 황금률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선대, 이것은 조건부의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황금률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큼의 사랑만큼으로 사랑하라는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얼만큼 커요? 우주보다 크시고 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자비만큼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결국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오는군요.
네, 맞아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황금률의 윤리는 우리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힘쓰고 애써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아들의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가 행하신 것처럼 나도 행한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는 이 기준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판단과 정죄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네, 비판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동안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은 다르게 들렸어요.
네, 누가복음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기준 안에서 다시 해석되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다음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관계를 끊지 말라는 말이죠. 비판할 내용이 있을 때, 원수 같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나면 비판하려고 하는 우리의 추동된 마음들이 내려놓아지고 원수를 원수라고 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경청하고 받아들이고 존재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 관계로 발전해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관계를 끊는 비판이 아니라 자비를 선택합니다.
주는 대로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 조금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네, 이것은 어떤 세상적인 거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결정의 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색함으로 살면 삶이 인색해지고 후함으로 살면 삶이 넉넉해집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는 삶의 방식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말씀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용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관계 속에서 그 동일한 빛을 바라는 우리 마중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눈에 있는 들보 이야기로 넘어가네요.
네,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전환하십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설명을 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지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내가 맹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타인의 삶을 비판하고 재단하는 것, 이것을 가장 위험한 상태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네, 저는 들보 이야기가 웃기면서도 속상하고 안타까웠어요.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과장하면서 들보와 티라고 하는 눈 속에 들보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주 과장하시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하시는 비유입니다. 제발 제대로 알아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무와 열매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다는 말이요?
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그 존재로부터 열매가 등장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복된 백성, 현재 가난하든 애통하든 굶주리든 상관없이 우리의 뿌리가 포도나무 대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선한 존재이고 하나님을 보시기에 바른 존재이고 그 선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우리에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네, 마음의 저장고, 마음의 김치움에 대한 이야기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이 우리의 말로, 우리의 열매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은 사실은 존재, 내면이 넘쳐 흘러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에 무엇이 쌓여 있는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로부터 우리의 말이, 칭찬이, 비판이, 찬양이, 정죄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비유가 아주 선명해요. 집을 짓는 이야기잖아요.
네, 예수님께서는 이 설교를 질문으로 끝내십니다. 우리에게 요동치 않는 집을 지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집이 요동치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져야 요동치 않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폭풍이 오면 금세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짓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집을 세우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반,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워가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너는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난하든 애통하든 병들었든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원한 관계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식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6장에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오늘 우리의 기반이 되시는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우리 마중 식구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눈을 들어서 영원한 주인 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 위에서 우리가 영원한 집을 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라 자매님, 별이 자매님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시고 또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맞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그렇지 않은 시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열매를 맺고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자리에서 복을 선언하신 예수님의 눈빛을 생각해 봅니다. 웃음보다 눈물이 많은 날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게 해주세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서 자주 도망치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그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갖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 위에 하루를 짓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해주세요. 우리 마중 식구들 모두가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진 집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늘의 아버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영원토록 사랑으로 시작하셔서 사랑으로 마치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우심을 찬송하고 높여드리고 붙들고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진동하는 것 같은 폭풍 속에서도 주님 위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중 식구들 모든 위기와 핍박과 환란과 고통 속에서 주님, 너는 내 자녀이기에 복이 있다. 너는 복이 있다. 너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눈을 들어서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붙드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국조사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눈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지아 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지난주에 사랑니를 뺐어요. 이게 흔들리는 이가 아니라 생리를 빼는 거다 보니까 마취하고 뺐는데 너무 마취했음에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네, 그죠. 많이 아프죠.
네, 너무 아팠어요.
고생했네요. 네, 진영자매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네, 저는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 한 주였는데요. 시작이 많이 어려웠지만 또 잘 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면 또 많이 또 힘들겠네요.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또 각자 이렇게 해서 삶을 살다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북조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여러 말씀을 전하신 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장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뭘 부탁하시면서 기도하셨었나요?
제자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렸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렇죠. 자, 이때 제자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을 아셨는데 그 길을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셨기에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지켜주실 걸 부탁하며 제자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렸었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죠. 생각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안위가 아닌 계속해서 제자들만 또 제자들의 믿음과 그들의 안위에만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수님의 시선은 늘 그렇게 제자들만 향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시선은 비단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알겠나요?
네, 목사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제자들을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셨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시대의 사람들도 그리고 모든 시대에서 제자들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요한복음 18장 말씀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평소 기도하시는 장소로 이동하셨는데 자, 여러분이 알고 있기로는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곳이 어디라고 알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자, 방금 읽은 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셨다고 하고 있죠?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하고 있어요. 겟세마네가 아니네요.
네, 물론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나 겟세마네는 서로 다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니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과 겟세마네는 사실상 같은 장소입니다. 기드론 시내라는 이 골짜기를 건너면 바로 그곳이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감람산 기슭이었거든요.
그럼 같은 장소를 다른 지명으로 이야기한 거네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는 지명을 사용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사무엘하 15장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자, 방금 읽은 사무엘하 15장 23절은 다윗이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과 또 친구 아이도벨의 배신을 피해서 울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빠져나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때 다윗이 어디를 건넜다고 하고 있나요?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고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찾아가신 장소와 동일한 장소인가요?
네, 맞아요. 자, 이렇게 다윗이 배신당해서 몸을 피했던 장소였다라고 해서 기드론 시내는 배신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배신의 장소인 기드론 시내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은 뭘 암시하고 있는 것 같나요?
예수님께서 갸롯 유다에게 배신당할 걸 암시하고 있는 건가요?
맞아요. 요한복음 18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자,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배신의 장소였던 기드론 시내로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결국은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말하기 위해 기드론 시내라는 지명을 사용한 거군요.
네, 맞아요. 자, 그런데 그 이유 말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짐승들의 피와 또 오물이 섞여 내려가는 곳이었어요. 즉, 일종의 하수구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기드론 시내였습니다. 이렇게 기드론 시내가 예루살렘의 하수구 역할을 했다는 게 중요한데 하나의 도시가 세워지고 번창하고 또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두 가지 길이 잘 닦여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혹시 여기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 길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것 같나요?
글쎄요, 어떤 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둘 다 물길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깨끗한 물이 흘러가는 상수도를 이야기해요. 도시나 마을이든 뭐 상수도를 통해서 깨끗한 물이 공급되어야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었고 또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이나 식물들도 상수도를 통해 공급되는 깨끗한 물이 있어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이죠.
도시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깨끗한 물이 필수이니 상수도는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상수로만큼 중요한 또 다른 물길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수도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생명체가 사는 곳에는 반드시 배설물이 발생하게 되고 이때 발생한 배설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예전에 중세시대의 오물을 그냥 거리에 버려서 쥐와 해충이 찬 거라고 거기에서 수많은 전염병이 발발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배웠던 것 같아요. 이게 다 하수구가 없어서 그랬다고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하수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도시 전체가 비위생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여러 질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수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수도와 하수도의 개념은 영적인 개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영적인 개념에서 적용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가장 선한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상수도와 하수도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상수도를 통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시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그러한 세상 가운데 인간이 죄를 짓게 되고 그로 인해 더러운 배설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는 계속해서 탐욕과 욕망이라고 하는 배설물이 배출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배설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을까요?
도시의 하수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그로 인해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게 되었던 것처럼 죄의 배설물로 인해 사람들이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었고 결국 자기들이 배설한 죄로 인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위한 하수도를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죄인들을 위한 하수도는 그렇다면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또 거기에서부터 발생되는 모든 오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수도로 정하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자, 4절에서 질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홀리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병 질병이라는 뜻과 함께 고통, 괴로운, 금심, 슬픔, 비통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질고, 우리의 고통, 괴로운, 근심, 슬픔, 비통함이라고 하는 배설물을 가지고 우리가 당해야 할 슬픔을 대신 당하시면서 온 인류의 하수도의 역할을 감당하실 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하수도의 역할을 감당하실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 기드론 시내로 오셨다고 말했던 건가요?
네, 맞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와 오물이 섞여 내려가는 장소였던 기드론 시내로 오심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하수도가 되시기로 작정하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지는 몰랐었네요.
네, 우리가 말씀을 깊게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계속 깨닫게 됩니다.
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숨기지 않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느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자,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당할 일, 인류의 하수구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이미 아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자, 그랬더니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하고 있나요?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물러가게 된 건가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온갖 무기로 무장한 군인들이 엎드려지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건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체포당하신 게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잡혀가심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권세에 당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 권세를 이용하시는 걸 보여주는 걸로 생각해도 될까요?
네, 아주 좋은 표현이네요. 세상 권세에 당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 권세를 이용하신다. 진양 자매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 인류의 하수구가 되기 위해 세상 권세를 이용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당당하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면서 또 동시에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제자들을 보호하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는 단 한 영혼도 잃지 않기 위해 자기를 잡아가는 대신 자기와 함께 있는 제자들은 그냥 놔두라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베드로가 돌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을 말고라.
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나요?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귀를 베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군인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그 앞에서 칼을 휘두르다니 베드로의 행동이 너무 무모해 보여요.
자기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말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베드로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때가 자기가 기다리고 있었던 혁명을 시작하는 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혁명을 시작하는 때라는 건 뭘 말하는 건가요?
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 또 새로운 정부를 세워서 자기들을 우편과 좌편에 높은 자리에 앉혀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군대가 몰려와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이때에 베드로는 이때를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혁명을 선언하시고 왕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혁명의 도화선을 당기는 것처럼 칼을 빼어서 종의 귀를 쳤던 거예요. 하지만 다음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예상대로 움직이실 생각이 전혀 없으셨어요. 오히려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에는 인류의 모든 죄, 수치, 욕망과 욕심, 하나님의 진노가 모두 담겨있는 그런 잔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온 인류의 하수구가 되시는 걸 피하지 않으셨네요.
네, 맞아요. 자, 분명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 오셨고 또 말 한마디에 완전 무장을 한 군인들이 뒤로 물러날 정도로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권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온 인류의 하수구가 되기 위해서 세상 권세에 붙잡히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자, 이러한 예수님과 대비되는 인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8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자,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결박하여 누구에게로 끌고 갔다고 하고 있죠?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고 하고 있어요. 안나스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자, 13절 뒤에 안나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안나스 또한 높은 지위의 종교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의 이 모순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모순된 건가요?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중에서만 세워질 수 있는데 대제사장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1년에 한 번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목숨을 걸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민족 전체의 죄에 대한 속죄를 받게 됩니다. 자, 이러한 대제사장은 이 땅 위에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림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메시아의 그림자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가 지금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건가요?
메시아의 그림자 역할을 해야 할 대제사장이 진정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네요.
네, 맞아요. 자, 이뿐만이 아니라 자,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에도 모순점이 들어 있습니다. 자,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오직 한 명만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한 명의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그가 죽게 되면 그의 자손 중 한 명이 다시 대제사장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한 명만 존재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여러 명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때는 어떻게 여러 명의 대제사장이 존재한 건가요?
자,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 말씀 중간부터 보면은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라고 하고 있죠. 즉,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제사장의 역할은 다른 이들을 위해 자기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안에서 민족의 대표로서 온 민족을 위한 죄를 사함받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대제사장의 역할이 아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함과 그 직책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탐하는 마음으로 자기들끼리 야, 너도 대제사장, 나도 대제사장 이렇게 서로 임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역할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대제사장을 남발했던 거군요.
네, 맞아요. 하지만 히브리서 5장 5절에서는 진정한 대제사장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을 취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대제사장과는 다른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거군요.
네, 맞아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높임을 받고 섬김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 온 인류의 하수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하수구였던 기드론 시내가에서 체포되신 후 재판받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너무도 위대하게 보여요. 온 인류의 하수구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자,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품 때 우리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 또한 예수님이 하셨던 하수구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수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힘이 있다고 그 힘을 사용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 하지 않고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섣불리 칼을 빼들지도 않고 그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 그곳에 있는 영혼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 감당하신 하수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며 또 우리가 그렇게 하수구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또 건강해질 것입니다.
아멘. 저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저 또한 기꺼이 하수구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 그곳에서 여전히 하수구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함께 나누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양자매는 어땠나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하수구가 되시기까지 낮은 자리로 걸어가셨다는 부분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 또한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기꺼이 하수구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지하자매는 어땠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수구라는 단어의 의미처럼 예수님이 모든 죄와 더러움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이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쩌면 이 하수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좀 낯설고 또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 부정적인 그런 상징을 예수님께서 기꺼이 감당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높은 곳이 아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와 또 북조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 죄를